VOA 세계뉴스입니다. 러시아 정부가 16일부터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연방수의식물위생감독국은 이날 발표를 통해 일본산 수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필요 정보가 러시아 당국에 제공되고 이에 대한 분석을 마칠 때까지 수입 금지 조치를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당국의 이번 조치는 앞서 중국 정부가 일본의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처리수 방류에 대응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중단한 데 뒤이은 것입니다. 일본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녹아내린 원자로 내 핵 연료봉 냉각에 사용된 물 등 오염수를 1000개의 저장고에 보관하고 제염 작업을 해왔습니다. 해당 오염수는 삼중수소를 제외한 대부분의 방사성 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다핵종 제거설비 알프스를 통해 처리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해당 오염처리수를 후쿠시마 원전으로부터 약 1km 떨어진 해저에 30에서 40년에 걸쳐 방류한다는 방침이며 8월 첫 방류에 이어 지난달 5일 추가 방류가 이루어졌습니다. 한편 일본 농림수산성은 러시아 당국의 이번 조치는 과학적 근거가 없고 부당하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제원자력기구 해양환경연구소는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방류 관련 조사를 위해 이날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마틴 그리피스 유엔 인도주의 업무 담당 사무부총장 겸 긴급구호조정관이 27일 중동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그리피스 부총장은 16일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가자지구와 이집트 접경 라파 출입로를 통해 현재 봉쇄되어 있는 가자지구의 인도적 지원 관련 협상과 관련해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피스 부총장은 유엔이 이스라엘과 이집트 그리고 다른 나라들과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며 이 과정에서 최근 중동 지역 국가들을 순방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의 큰 도움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라파는 이스라엘이 통제하지 않는 가자지구의 유일한 해안 지역 출입로로 이집트 정부는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인들의 대규모 입국을 막기 위해 최근 이곳을 차단했습니다. 한편 안토니우 구테스 유엔 사무총장은 15일 성명을 통해 억류 중인 모든 인질의 무조건 석방을 하마스 측에 요구한 한편 인도적 지원이 방해 없이 가자지구에 전달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을 이스라엘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분쟁이 열흘째로 접어든 가운데 양측 사망자 수가 오늘 현재 4,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스라엘 당국은 적어도 1,300명의 이스라엘인들이 숨지고 3,227명이 다쳤다고 밝혔고, 가자지구 보건당국은 적어도 2,750명의 팔레스타인인들이 숨졌고 9,700명가량이 다쳤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가자지구 접경에는 가자지구 진입을 위해 이스라엘군 탱크와 병력이 집결했습니다. 헤르지 할레비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은 어제 현지에 집결한 병력들에게 지금 우리의 책임은 가자지구에 진입해 하마스가 준비, 행동, 계획, 실시하는 곳으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하마스 관련 장소와 지휘관, 대원들을 공격하고 그들의 기관시설들을 파괴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군은 이날 250여 개의 군사 목표물에 대한 공습을 가했으며 이 과정에서 하마스 남부 지역 사령관이 사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중동 지역 국가들을 순방 중인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오늘 이스라엘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지난 12일 이스라엘을 시작으로 요르단과 카타르,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등을 차례로 방문한 데 이어 이날 다시 이스라엘을 방문해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면담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어제 이집트 카이로에서 기자들에게 지난 며칠간 다른 파트너들과 만나 논의했던 모든 것들을 공유하고 동맹인 이스라엘 및 친구들과 향후 나아갈 길에 대해 논의할 기회를 갖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어제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과 만나 가자지구의 미국인들과 그 가족들이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안전한 통행 등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블링컨 장관은 이날 이집트를 떠나기 전 기자들에게 가자지구와 이집트 간의 유일한 통로인 라파가 다시 개방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집트 정부는 가자지구 내 팔레스타인인들이 대규모로 이집트에 유입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최근 라파를 통한 이동 경로를 차단해왔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6일 월요일 VOA News Today 3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김용권입니다. 먼저 이 시간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이 지난달 컨테이너 1000개 분량의 군사 장비와 탄약을 러시아에 제공했다고 미국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We condemn the DPRK for providing Russia with this military equipment.
미국 정부가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 현장으로 지목한 항구에서 계속 선박과 컨테이너의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13일 취임한 줄리 터너 미국 북한인권특사가 한국을 방문해 끔찍한 북한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국제사회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중국의 탈북민 대거 북송 소식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화요일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6도에서 10도, 낮 최고기온은 13도에서 22도 되겠습니다. 모레 수요일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평안도는 아침부터, 함경 북부와 황해도는 오후와 밤부터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서해 앞바다 모두 0.5에서 1미터로 일겠습니다. 내일 평양은 맑은 가운데 최저 5도, 낮 최고 20도, 청진도 맑은 가운데 최고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 정권이 지난달 컨테이너 1000개 분량의 군사 장비와 탄약을 러시아에 제공했다고 미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북한 당국은 그 대가로 러시아에서 전투기와 탄도미사일 생산 장비 등을 받으려 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13일 우리는 북한이 러시아에 우크라이나에서 사용할 무기를 전달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밝혔습니다.
And we now have information that North Korea has delivered arms to Russia for use in Ukraine. Our information indicates that in recent weeks, North Korea has.
커비 조정관은 이날 온라인 브리핑에서 우리 정보에 따르면 최근 몇 주 동안 북한은 러시아에 컨테이너 1000개 이상 분량의 군사 장비와 탄약을 제공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컨테이너들이 선박과 열차를 통해 북한에서 러시아로 이동하는 정황이 담긴 사진 자료를 함께 공개했습니다. 백악관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7일과 8일 북한 나진항에 약 6m 표준 규격의 해상 운송 컨테이너 약 300여 개가 적재되어 있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후 12일에는 러시아 선적 앙가라후가 컨테이너를 싣고 러시아 동부 두나이 향해 정박한 모습이 포착됐고 이달 1일에는 컨테이너를 실은 열차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인 티오레츠크의 탄약고에 도착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이 같은 자료를 종합하면 지난달 7일부터 1일 사이에 러시아 선박이 북한 나진항에서 군수물자가 담긴 컨테이너를 러시아 동부 두나이 지역으로 옮겼고 여기에서 컨테이너는 열차에 실려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약 290km 떨어진 러시아 동남부 티오레츠크의 탄약고로 옮겨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커비 조정관은 우리는 우크라이나 도시를 공격하고 민간인을 학살하며 러시아의 불법 전쟁을 더욱 확대하는 데 사용될 군사 장비를 러시아에 제공한 북한을 규탄했다면서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추가 무기 선적에 대해 계속 감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We condemn the DPRK for providing Russia with this military equipment, which we use.
커비 조정관은 또 러시아가 이 같은 군사 장비 제공에 대한 반대 급부를 북한에 제공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하면서 계속 주시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We also are increasingly concerned about Russian assistance to the DPRK. In return for support, we assess.
커비 조정관은 우리는 또한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지원에 관해 점점 더 우려하고 있다며 북한이 지원에 대한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전투기와 지대공 미사일, 전차, 탄도미사일 생산 장비, 기타 물자 및 첨단 기술을 포함한 군사적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러시아가 북한에 이러한 물자를 제공할지 여부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우리는 이미 러시아 선박이 북한에서 컨테이너를 하역하는 것을 목격했고 이는 러시아로부터 인도한 초기 물량의 일부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이 같은 러시아와 북한 간 기술 이전을 포함한 군사협력 확대는 영내 안정과 국제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킨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응해 미국은 동맹 및 파트너들과 함께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어 미국이 지난 3월과 7월, 8월, 9월에 북러 무기 거래와 관련해 개인과 단체를 제재한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같은 기존 제재가 적절했다고 판단하며 북러 간 무기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자들에 대해 새로운 제재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e will impose new sanctions against those who are seeking to enable these arms deals between the DPRK and Russia.
또한 이러한 무기 이전은 일련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직접 위반하는 것이라며 우리가 동맹 및 파트너들과 함께 유엔에서 이러한 무기 거래 문제를 계속 적극적으로 제기하려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라는 점도 분명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북한이 비밀리에 러시아의 전쟁 수행을 위한 무기를 지원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무기 거래에 대해 계속 폭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이와 별도로 우크라이나의 자위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무기와 장비 제공에 미국 정부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바로 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미국 의회 의원들과 계속해서 소통하고 있는 이유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앞서 지난해 말부터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 정황을 여러 차례 폭로하며 강한 우려와 함께 관련 제재 조치를 취해왔습니다. 백악관은 지난해 12월 북한이 러시아 민간 용병 업체 바그너 그룹이 우크라이나 전에 사용할 1차 무기 인도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3월에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에 사용할 무기 획득을 위해 북한과 다시 접촉하고 있다는 새 증거가 있다고 밝히면서 슬로바키아인 무기상 아쇼트 무크리티체프가 북러 간 무기 거래를 중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무부도 같은 날 무크리티체프를 러시아에 북한 무기 판매를 시도한 혐의로 제재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미국 정부의 북러 무기 거래 지적에 대해 북한과 러시아는 강하게 부인해왔습니다. 북한 국방성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성명을 통해 우리는 러시아와 무기 거래를 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또 지난달 25일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비난하는 성명을 통해서도 최근 북러 간 정상회담에 대해 친선적이며 정상적인 대외 관계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측도 지난달 20일 안드레이 브로소비치 쿨릭 주한 러시아 대사가 미국과 한국 언론이 과장되게 유포하는 추측들은 아무 근거가 없다며 북러 무기 거래 의혹을 부인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북한 외무성 초청으로 18일부터 이틀간 북한을 공식 방문한다고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최선희 북한 외무성과 만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평양 답방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지난달 23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러 정상회담 후속 조치로 10월 중에 북한 평양을 방문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당시 자신의 평양 방문에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이 합의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혀 이번 방북을 통해 북러 간 다양한 협력 방안들을 논의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 현장으로 지목한 항구에서 계속 선박과 컨테이너의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VOA는 이 지점에서 대형 선박을 발견해 보도했는데 북러 간의 무기 거래 초기 모습이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지난 12일 러시아와 인접한 북한 라진항을 촬영한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에 110m 길이의 선박이 보입니다. 라진항의 부두 3개 중 북한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가운데 부두에 정박한 이 선박 바로 앞에는 무언가를 선적하는 듯 대형 크레인이 놓여 있습니다. 이 지점은 지난 13일 백악관이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 현장으로 지목한 곳입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13일 북한이 컨테이너 1,000개 분량의 군사장비와 탄약을 러시아에 제공했다며 지난달 7일과 8일 북한 라진항에 적재된 300여 개 분량의 해상운송 컨테이너가 촬영된 위성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백악관이 공개한 촬영 시점에서 약 한 달 뒤인 지난 12일자 위성사진에서도 선박의 활발한 움직임이 확인된 것입니다. 이곳에 처음 대형 선박이 정박한 건 지난 8월 26일입니다. 이날 같은 지점에서 길이 120m 선박이 발견됐는데 당시 비어있는 이 선박이 찍힌 위성사진을 공개하며 최근 몇 년간 길이 100m 선박이 이 부두에서 포착된 경우가 없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이때만 해도 이 선박이 이런 이례적인 움직임을 보인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백악관이 무기 거래 정황을 공개하면서 이때도 무기 선적 작업이 이뤄졌을 것이라는 추정이 제기됩니다. 8월 26일자 위성사진에선 선박 바로 앞에 놓인 컨테이너 더미도 확인됩니다. 이곳에서 컨테이너가 포착된 건 이날이 처음이고 이에 따라 무기 거래와 관련된 움직임이 8월 26일을 전후한 시점 처음 시작됐을 것이라는 추론도 가능합니다. 이후 위성사진에는 이 일대 컨테이너 더미의 크기와 모양이 지속적으로 변하는 장면이 찍혔습니다. 또 8월 26일부터 10월 14일 사이 이곳에 정박한 길이 100m 이상의 선박은 4척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기간 짙은 구름이 낀 날이 약 12일에 달했던 점을 감안하면 더 많은 선박이 드나들었을 가능성도 남아있습니다. 선박은 짧게는 하루, 길게는 사흘간 이 부두에 머물며 바로 앞에 놓인 컨테이너를 선적했습니다. 종합하면 지난 약 40일 동안 이 부두에선 최소 대형 선박 4척이 드나들고 수백 개의 컨테이너가 옮겨지는 장면이 관측된 것입니다. 물론 이를 모두 무기거래라고 단정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백악관이 무기거래 현장으로 지목한 곳에서 이런 움직임을 보였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유엔 안보리는 결의 1718호 등 다수의 대북결의를 통해 북한의 무기 수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도 대통령 행정명령 등을 근거로 북한과 무기거래를 하거나 무기 분야에서 협력한 개인과 기관 등에 독자 제재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무기거래와 군사협력 가능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25일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비난하는 성명을 통해 최근 북러 간 만남을 친선적이며 정상적인 대외관계라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달 20일 안드레이 보르소비치 쿨릭 주한 러시아 대사는 미국과 한국 언론이 과장되게 유포하는 추측들엔 아무 근거가 없다며 북러 무기거래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네, 한국 정부는 최근 미국이 공개한 북한과 러시아 간의 무기거래 정황과 관련해 전 세계를 속여온 북한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은 그동안 여러 차례 러시아와 무기거래에 대해 부인해왔으나 관련 정황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구 대변인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인 북한과의 무기거래가 중단돼야 한다면서 특히 러시아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국방부 당국자는 미국이 공개한 북러 간 무기거래 정황과 관련해 북러 해상 컨테이너 운송 정황은 사실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공개가 제한되나 컨테이너 적재량을 고려하면 러시아가 가장 필요로 하는 포탄의 양으로 수십만 발에 해당하는 막대한 분량으로 추정했습니다. 러시아의 요청으로 열린 안보리 회의에서 북러 무기거래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러시아에 대한 무기 이전 노력을 중단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김진희 기자입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 존 켈리 공사 참사관은 13일 국제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을 주제로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안보리 회의에서 러시아는 공격적인 전쟁을 이어가기 위해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며 북한에서 무기를 조달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Meanwhile, Russia is procuring weapons from the DPRK and drones from Iran.
켈리 공사 참사관은 이는 안보리가 논의해야 할 국제 평화와 안보, 국제 비확산 체제, 영내 안정에 대한 실질적인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싱크탱크인 전략 국제 문제 연구소 CSIS 산하 북한 전문 웹사이트 분단을 넘어가 공개한 북한과 러시아 국경에서 10월 5일 촬영된 철도 차량 73량 사진을 언급했습니다. 켈리 공사 참사관은 전례 없는 수준으로 화물 열차 통행량이 급격히 늘어난 것은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와 군수품을 공급하고 있음을 시사한다는 보고서 내용을 인용했습니다. 그러면서 안보리 결의는 모든 회원국이 북한으로부터 무기나 관련 물자를 조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북한이 무기 이전을 통해 얻는 모든 수입은 불법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확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며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이전하려는 노력을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As a reminder,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prohibit all member states from procuring arms or
켈리 공사 참사관은 미국은 북한이나 이란 또는 다른 국가로부터 우크라이나 전쟁에 쓸 군사 장비를 구하려는 러시아의 불법적인 노력을 계속 폭로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유엔 주재 일본 대표부의 시노 미츠코 차석대사는 러시아와 북한 간의 군사협력 가능성에 대해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e also remain concerned about the possibility of military cooperation between Russia and North Korea.
미츠코 차석대사는 또 최근 북러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전략적, 전술적 협력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것이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유엔 주재 영국 대표부의 퍼거스 에커슬리 정치조정관은 러시아는 북한과 이란 등 강력한 제재를 받는 국가에 무기 조달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면서 북한으로부터 대량의 무기를 구매하기 위해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hat is why Russia is relying on heavily sanctioned states such as Iran and DPRK.
이어 북한은 자국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을 강화하기 위해 러시아의 군사 기술을 찾고 있는데 이는 지역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러한 무기 거래는 국제 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며 러시아가 찬성표를 던진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우크라이나에서 철수할 것을 러시아에 촉구했습니다. 니콜라 드 리비에르 유엔 주재 프랑스 대사도 러시아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북한과 이란에서 무기를 취득해 불법적인 침략을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러시아는 서방 국가들을 비난했습니다. 바실리 네벤자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의 지원 규모가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면서 우크라이나는 새로운 군사 장비와 기술을 테스트하는 시험장이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김진입니다.
미국 상원에 이어 하원에서도 최근 한국에서 동결 해제된 이란 자금의 재동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해당 자금을 언제든 다시 동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종 기자입니다.
공화당의 어거스트 플루거 하원 의원이 한국에서 동결 해제된 뒤 카타르로 이전된 이란 자금 60억 달러를 다시 동결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12일 대표 발의했습니다. 100여 명의 공화당 하원 의원들이 법안 발의에 동참했습니다. 해당 자금이 한국에서 카타르로 이체될 수 있도록 했던 미국 제재 면제 규정을 취소시킴으로써 자금이 다른 곳으로 이전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법안의 핵심입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추가 공격 등에 이 자금이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된 법안입니다. 플루거 법안은 이날 성명에서 우리가 행동하지 않으면 이 60억 달러는 이란이 하마스에 지불하는 돈을 메우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안과 별도로 해당 자금의 재동결을 촉구하는 하원 의원들의 서한도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발송됐습니다. 공화당의 마이크 갤레거, 조 윌슨 위원 주도로 100여 명의 의원들은 지난 10일 바이든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이란 정권은 이스라엘에 대한 전쟁을 더욱 부추기고 헤즈볼라 등 영내 다른 테러 조직에 자금을 지원하며 이란의 핵무기 증강을 가속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금융수단을 이용할 것이라며 60억 달러의 이란 자금 재동결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상원에서도 지난 9일 마샤 블랙번 의원 주도로 19명의 공화당 의원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해당 이란 자금 재동결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도 바이든 행정부의 해당 자금 동결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상원 은행위원장인 민주당의 셰러드 브라운 의원은 11일 성명을 통해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자금 조달과 관련해 우리 은행위가 테러 지원국들의 책임을 묻기 위해 노력하는 동안 바이든 행정부는 60억 달러의 이란 자산을 동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과 국무부는 관련 논평 요청에 13일 오후 5시 현재 답하지 않았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에서 동결 해제된 이란 자금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이 이뤄지고 있으며 언제든 다시 동결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12일 베냐민 나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의 회담 뒤 별도의 기자회견에서 한국에서 동결 해제된 이란 자금을 다시 동결할 것이냐는 질문에 현재 카타르로 보내진 자금 중 이란이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든 사용하거나 접근한 자금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해당 계좌에 있는 자금은 미 재무부의 감독을 받으며 식량과 의료품, 의료장비와 같은 인도주의적 물품에만 사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해당 자금은 이란의 손에 절대 닿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이 자금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고 우리에겐 이를 동결할 권리도 있다고 블링컨 장관은 말했습니다. 앞서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 등 미국 언론은 윌리 아데예모 재무부 부장관이 미 하원 민주당 의원들에게 이란이 더 이상 해당 자금에 접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면서 이는 미국과 카타르가 해당 자금을 사실상 재동결하는 데 합의한 것이라고 12일 보도했습니다. 이란은 자국에 수감돼 있던 미국인 5명을 석방하는 대가로 한국에 동결돼 있던 자금 약 60억 달러를 돌려받기로 미국과 합의했고, 이에 따라 해당 자금은 카타르의 이란 소유 은행 계좌로 이체됐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한국을 방문한 줄리 터너 미 국무부 북한인권 특사가 끔찍한 북한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터너 특사는 중국의 탈북민 강제송환 문제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입니다.
한국을 방문 중인 줄리 터너 미 국무부 북한인권 특사가 16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을 면담했습니다. 터너 특사는 모두 발언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은 여전히 세계에서 최악의 수준이라며 국제사회가 힘을 합쳐 북한 정권의 끔찍한 인권 침해를 드러내고 구체적 변화를 통해 북한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박진 장관과 한국 정부 관계자들과 협력하기를 고대하고 있다며 열정적으로 일에 착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터너 특사는 면담에서도 심각한 북한 인권 상황을 감안할 때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북한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끌어낸다는 목표를 바탕으로 한국 측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터너 특사는 상원 인준 절차를 완료한 지 2개월여 만인 지난 13일 취임 선서를 하고 활동에 들어갔으며 첫 공식 일정으로 한국을 찾았습니다. 터너 특사의 활동 개시로 지난 2017년 1월 전임 로버트 킹 특사 퇴임 이후 6년여간 지속됐던 미국의 북한 인권 특사 공백이 해소됐습니다. 박 장관은 면담에서 6년여간의 공백 끝에 임명된 것은 매우 중요한 한 걸음으로 한미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더 긴밀히 협력할 기반이 강화됐다고 터너 특사 취임을 축하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이 주민들의 인권을 희생시키면서 핵 개발을 지속하는 것은 비이성적이고 무책임하며 비도덕적이라며 북한이 헛된 핵 보유의 꿈을 버리고 주민 인권 향상을 위해 노력하기를 진정으로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터너 특사의 취임으로 미한 두 나라는 각각 북한 인권을 전담하는 외교관을 두고 국제사회 연대를 강화하는 데 보다 적극적으로 힘을 모을 수 있게 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한국에선 지난해 7월 5년간 공석이던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에 이신화 대사가 임명돼 활동 중입니다. 강동환 동아대 교수입니다.
양국 모두 지금 북한인권대사로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 거니까요. 국제사회에서 북한인권에 대한 논의를 지속할 수가 있고 또 국제연대를 통해서 북한인권을 압박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도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미국이나 또 한국 모두 앞으로 국제사회와 연대를 통해서 다양한 활동들이 주목되는 시점입니다.
박진 장관은 또 면담에서 중국에 수감됐던 수백 명의 탈북민이 강제 북송됐다는 최근 언론 보도에 대해 국회, 언론, 시민단체 등에서도 광범위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탈북민은 의사에 반해 강제로 송환돼선 안 된다는 것이 한국 정부의 입장이라며 이를 중국 측에게도 명확히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행을 희망하는 탈북민들을 전원 수용한다는 원칙하에 이들의 안전하고 신속한 국내 이송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장관과 터너 특사는 한국이 내년부터 2년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 이사국을 수임함에 따라 유엔에서도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공조를 강화하는 좋은 기회가 마련될 것이란데 공감했습니다. 터너 특사는 이날 서울 고려대에서 열린 한미 북한인권대사와 청년간 대화 행사에 참석해 탈북 난민 문제에 대해 견해를 밝혔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변 보호를 위해 북한에서 도망친 사람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며 이런 탈북민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고 이들이 한국으로 올 수 있는 어떤 통로를 마련하는 것은 물론이고 계속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과 유엔에서도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오는 23일부터 이틀간 유엔총회 3위원회에서 진행되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의 상호대화에 한국 측 이신화 대사와 함께 참석한다며 강제 북송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터너 특사는 미국 정부는 중국의 탈북민 강제 송환에 대해 굉장히 깊이 우려한다며 중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들에게 유엔 난민 의정서, 협정서에 적힌 대로 박해가 우려되는 난민의 경우엔 강제 송환하지 말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터너 특사는 행사 직후 취재진들을 만나 중국의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의무를 다하길 촉구하지만 그들이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긴 어려울 것 같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는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끝난 직후인 지난 9일 중국이 자국 내 탈북민 600여 명을 북한으로 돌려보냈다는 한국 내 대북단체들의 주장과 관련해 중국 측과 소통했는지 묻자 미국 정부는 지난주를 포함해 정기적으로 중국과 이 이슈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번에 탈북민 강제송환 주장을 처음 제기한 북한 정의연대 정베드로 대표는 남북한 간 대치 국면에서 탈북 난민 문제의 길에 중국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선 미안 협력이 한층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사회에서의 어떤 미국이 가지고 있는 위치상 또 중국과의 관계를 보더라도 또 미국이 내년부터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우리 대한민국과 함께 보조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한국 정부와 협력을 강화해서 당면한 우리 탈북 난민 문제 또 북한 인권 문제를 함께 풀어가는 적극적인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19일까지 한국에 머물 예정인 터너 특사는 17일엔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예방할 계획입니다. 또 방한 기간 중 시민사회단체와 탈북민 등을 만날 계획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중국의 탈북민 대거 북송 소식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영국 의회에서도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소식입니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13일 최근 중국이 다수의 탈북민을 강제 북송했다는 소식에 관한 비오의 서면 논평 요청에 지금 벌어지고 있을 수도 있는 일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살몬 보고관은 유엔 안팎의 여러 관계자와 연락을 취하며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과 북한이 국제 인권 의무를 존중할 것을 긴급히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한국의 북한 정의연대와 갈렙선교회 등 여러 대북 민간단체 관계자들은 VOA에 중국 당국이 지난 9일 국내 수감시설에 장기간 억류하던 탈북민 400명에서 600명을 여러 접경도시를 통해 북한으로 송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통일부 대변인은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이 자국 내 북한 주민 다수를 북송한 것으로 보인다고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외교부는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와 관련한 질의에 중국의 소위 탈북자란 존재는 없다면서 경제적 이유로 중국에 불법 입국한 북한인들에 대해 중국은 관련 국내법과 국제법,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책임 있는 태도로 적절히 처리하고 있다는 기존의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영국 의회에서도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알턴 영국 상원의원은 13일 VOA에 영국 의회 내 북한 문제에 관한 초당파 의원 모임이 하원 의원들에게 안보리에서 탈북민 강제 송환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제임스 클레벌리 외무장관을 압박할 것을 촉구했다고 말했습니다. 알턴 의원은 전날인 12일 인터넷 사회 관계망 서비스인 X에 한국에 정착하길 원했던 탈북민들이 중국 공산당에 의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고 있다는 사실에 서울에서 분노가 일고 있다며 관련 기사를 링크했습니다. 그러면서 영국 의회 의원들이 제임스 클레벌리 외무장관에게 이에 대해 목소리를 낼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었습니다. VOA는 영국 외무부에 서면으로 입장을 문의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Voice of America, VOA. 살몬 보고관은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리고 있는 76차 유엔총회에 북한인권 상황 정기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북한 정부의 이례적인 국경 봉쇄 장기화 등으로 악화한 주민들의 복지와 주민들에 대한 통제 강화 또 탈북민 상황 등의 우려를 나타내며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제78차 유엔총회에 제출한 북한인권상황보고서에서 탈북민들의 강제북송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VOA가 13일 단독 입수한 보고서에 따르면 살몬 보고관은 올해 8월 26일 북한이 지난 2020년 초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이유로 폐쇄했던 국경의 부분적 개방 조치를 취한 사실을 거론하면서 이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경 개방을 계기로 생명을 구하는 제한적인 활동을 제외하고는 인도적 지원 제공을 할 수 없었던 유엔 기관의 긴급 복귀를 허용할 것을 북한 정부에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살몬 보고관은 그러나 동시에 북한에서 탈출한 사람들이 다른 국가에 의해 강제 송환될 위험이 임박한 것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면서 중국 내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강제 송환된 탈북민들이 고문과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대우와 처벌, 기타 중대한 인권 침해를 당할 수 있다는 믿을 만한 보고가 오래전부터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70% 이상이 여성인 북한 출신 탈북민 가운데 약 2천여 명이 불법 이주민으로 분류돼 중국에 구금돼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이와 관련해 유엔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과 북한 인권특별보고관, 강제적 비자발적 실종 실무그룹 등 유엔 관련 기구가 지난 7월 18일 중국에 공동서한을 보내 해명을 촉구한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고문방지협약의 강제송환 금지 원칙에 따라 고문 등 잔혹하고 비인도적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는 국가로 개인을 추방 및 송환, 인도에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러한 원칙은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면서 중국이 지난 1951년 유엔 난민협약과 1967년 난민의정서의 당사국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살몬 보고관은 보고서에서 유엔 회원국, 특히 많은 탈북민들이 있는 중국과 러시아에 북한에서 온 사람들에게 보호를 제공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강제 송환 시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할 위험이 있는 북한 출신 개인들에 대해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준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앞서 한국 내 탈북민 지원단체들은 중국에 억류 중이던 탈북민 600여 명이 지난 9일 강제 북송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11일 VOA의 관련 질의에 해당 보도를 인지하고 있다면서 강제 송환된 북한 주민들은 일반적으로 고문과 자의적 구금, 강제 낙태, 다른 성 관련 범죄, 직결 처형의 대상이 된다고 지적하고 모든 나라가 강제 송환 금지 원칙, 농르풀망을 존중하고 이에 따른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왕원민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 내 탈북민 600여 명이 이번 주 강제 북송됐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한 질문에 중국에는 이른바 탈북민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는 탈북민 문제에 대해 항상 책임 있는 태도를 유지하면서 적절히 대처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법과 국제법 그리고 인도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한편 살몬 보고관은 이번 보고서에서 지난 한 해 북한이 전례 없는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사실을 거론하면서 군의 자원 배분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선군 정책을 따르는 북한의 이 같은 군사력 강화 움직임은 북한 인권이 왜 열악한지를 설명해준다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올해 9월 핵무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사실상 핵 보유국임을 선언한 사실도 언급하면서 북한 지도부의 메시지는 북한이 한반도 분쟁 상황을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확장에 이용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살몬 보고관은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으로 인한 국경 봉쇄 기간 동안 북한의 내부 통제가 더욱 강화됐다는 사실도 지적했습니다. 탈북을 시도하거나 외국 언론을 접하고 정부의 조치를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으로 인한 국경 폐쇄 기간 동안 더욱 강화됐으며 특히 한국의 유행가와 영상 등을 유포하고 감상할 시에는 최대 사형에 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북한 여성들이 인신매매 피해에 노출돼 있다는 데 우려를 표하면서 북한 정부의 예방과 제재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살몬 보고관은 북한이 유엔 여성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위원회에 제출한 해명을 통해 북한에서 인신매매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북한의 이미지를 훼손시키려는 한국 당국의 책동 아래 오히려 북한 주민에 대한 납치와 인신매매가 자행되고 있다고 밝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여성들이 계속해서 인신매매와 강제결혼, 성매매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는 보고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살몬 보고관은 또 보고서에서 한반도의 평화는 오랜 인권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달성될 수 없다면서 이산가족 상봉과 납북자 및 억류자의 송환, 유해 송환, 탈북민 보호, 강제 송환된 탈북민의 처우 등이 해결돼야 한다는 점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비핵화 대화를 위한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린 마음을 가질 것을 촉구하며 매년 이산가족 상봉을 허용하고 유엔 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정례 검토에 권고사항을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8월 활동을 시작한 살몬 보고관은 지난해 10월 유엔에 첫 북한 인권 보고서를 냈고 이번에 두 번째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살몬 보고관은 오는 23일 열리는 제78차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이 보고서를 토대로 북한의 전반적 인권 상황을 평가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북한은 앞서 북한 인권 상황을 상세히 기술한 살몬 보고관의 보고서에 대해 강하게 반발한 바 있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지난해 10월 17일 조선인권연구협회 연구사 장철호 명리의 글을 통해 유엔 특별보고관 제도는 미국과 서방의 비위에 거슬리는 나라들에 대한 부당한 압력을 가하는 공간과 정치적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입니다. 북한 정권이 지난 9월에 공개한 전술핵 공격 잠수함은 기형적인 형태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잠수함이 머자나 한국에 실질적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데요. 최원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정권 수립 75주년을 하루 앞둔 지난 9월 8일 첫 전술 핵공격 잠수함을 건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북한은 그러면서 함경남도 심포조선소에서 열린 김군옥 영웅함 진수식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진수식에서 행한 연설에서 앞으로는 수중에서 적대국을 핵무기로 타격할 수 있게 됐다며 핵 잠수함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말로 일거에 기존 잠수함들이 핵잠수함화를 실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서 핵추진 잠수함 건조에 더 큰 박차를 가요.
미 해군 분석센터의 켄고스 국장은 김군옥함이 검증된 것은 아니지만 북한이 최초로 핵무기 발사가 가능한 잠수함을 확보했다는 의미라고 말했습니다.
They have a submarine that seems to be able to launch a nuclear.
눈길을 끈 것은 잠수함의 특이한 형태였습니다. 공개된 사진을 보면 잠수함 항교탑 뒷부분을 크게 만들어 대형 발사관 4개, 소형 발사관 6개 등 총 10개의 수직 발사관을 설치했습니다. 한국의 군사 전문가인 서울안보포럼의 정경훈 연구기획실장은 대형 발사관 직경은 1.4m, 소형 발사관은 70cm로 추정된다며 KN-23 미사일을 개량한 소형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과 전략 순항미사일 탑재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큰 것은 이렇게 그 덮개 직경을 보니까 1.4m 이하 정도 될 것 같아요. KN-23을 이렇게 개량한 게 있습니다. 그것 이외에는 뒤에 6개의 그 뚜껑 직경을 보면 한 70cm 정도 될까 생각되는데 장거리 전략 순항미사일 그걸 실을 것 같아요.
북한에서 화성 11형이라고 부르는 KN-23 미사일을 개량한 소형 SLBM은 북한이 2021년 수중 시험 발사에 성공한 미사일로 최대 사거리는 600km입니다. 한국 전역을 겨냥한 무기입니다. 전략 순항미사일도 북한이 올 3월 12일 잠수함에서 시험 발사에 성공한 미사일입니다. 최대 사거리는 1,500km에서 2,000km로 한국과 주일 미군기지 타격이 가능합니다. 반면 북한이 그동안 잠수함용으로 개발해온 북극성 미사일은 장착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한국 해군에서 선원일급 잠수함 함장을 지낸 잠수함연구소 최일 소장은 북한이 중형 잠수함으로는 대형 북극성 미사일을 쏠 수 없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대형 SLBM을 한번 그 심포급에서 쏘아보니까 얘들이 그 가지고 있는 잠수함의 수준을 가지고는 선체가 버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소형화를 해서 핵탄두를 작게 만들어서
특이한 것은 또 있습니다. 김군옥함은 새로 만든 것이 아니라 기존 로미오급 잠수함을 개조한 겁니다. 로미오급 잠수함 가운데를 잘라 수직 발사관 10개를 설치했기 때문에 전체 길이가 85m 정도가 됐습니다. 그러나 잠수함의 직경은 그대로여서 잠수함의 길이와 직경의 비율인 장폭비가 12.7대 1 정도 됩니다. 통상적인 잠수함 장폭비는 10대 1 정도입니다. 장폭비가 이렇게 크면 수중에서 기동성과 안정성이 크게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한국과 미국에서는 북한이 만든 김군옥 잠수함을 평가절하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의 잠수함 공개 후 미사일을 탑재하기 위해 함교 등 일부 외형과 크기를 증가시킨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모습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기만하거나 과장하기 위한 징후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전문가들도 북한의 잠수함을 혹평하고 있습니다. 미 해군에서 30년간 복무하며 잠수함장을 역임한 브래들리 마틴 랜드 연구소 수석 정책연구원은 북한이 공개한 새 핵잠수함이 기괴한 모습을 하고 있다면서 전혀 위협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의 군사전문 매체인 워존은 북한의 잠수함이 기괴하게 생겼다는 뜻에서 프랑켄 서브, 즉 프랑켄슈타인 잠수함이라는 별명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북한의 전술 핵공격 잠수함이 기형적인 모습이라고 해서 그 군사적 잠재력을 평가절하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미국과 한국의 정보당국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유치와 핵무기 저장고, 핵시설 등 지상에 있는 거의 모든 핵과 미사일 소재지와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파악, 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시 미국과 한국은 미사일과 스텔스 전투기로 이를 삽시간에 파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잠수함은 사정이 다릅니다.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북한은 김군옥 잠수함을 동해 바닷속에 숨겨둘 수 있습니다. 잠수함이 일단 잠수하면 찾아내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다시 정경훈 연구기획실장입니다.
그렇게 성능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물속에 어느 정도 들어가면 이게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더 결정적인 것은 북한이 잠수함에서 핵탄두를 이렇게 발사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어떤 위협이죠.
김정은 위원장이 진수식에서 밝힌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존에 갖고 있는 로미오급 잠수함을 모두 핵 탑재가 가능한 전술핵 공격 잠수함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김 위원장은 9월 13일 러시아 극동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만나 무기 거래와 함께 인공위성과 핵잠수함 기술 등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 김 위원장은 9월 16일 블라디보스토크를 방문해 러시아 태평양 함대를 둘러봤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추진하는 핵추진 잠수함 사업을 회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러시아는 그동안 핵잠수함 기술을 외국에 제공한 전례가 없다고 한국의 민간 연구기관인 아산정책연구원 양옥 박사는 말했습니다.
어떻게 러시아의 특성상 자국의 기술을 뭐 해외에 제공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잠수함 연구소 최일 소장은 러시아가 핵잠수함 기술을 제공해도 북한의 산업 수준으로는 핵잠수함을 만들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기술을 준다고 해서 현재 뭐 신형 잠수함을 만들 수 있고 또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북한의 산업 인프라가 갖춰지기 전까지는 신형 잠수함 건조가 힘들 거예요.
따라서 북한은 앞으로 5년에서 10년간 기존의 로미오급 잠수함을 전술핵 공격 잠수함으로 개조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캥거스 국장은 북한이 몇 척의 전술핵 공격 잠수함을 추가로 만들면 문제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만일 항구에 있는 북한 잠수함이 사라지면 이를 찾아내 감시 추적해야 하는데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Because once they got out to port and we weren't able to find them, say for example, flushed all of
김정은 위원장이 2021년 1월 8차 노동당 대회에서 제시한 5대 국방 과업 중 하나인 핵잠수함이 마침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북한의 전술 핵공격 잠수함이 앞으로 남북 군사력 균형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뉴스 뉴스투데이 3부 끝으로 내일의 북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화요일인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오늘에 이어서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6도에서 10도, 낮 최고기온은 13도에서 22도 되겠습니다. 모레 수요일은 대체로 흐리고 평안도는 아침부터, 함경 북부는 오후부터, 황해도는 밤부터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역별 날씨 알아봅니다. 먼저 평양은 내일 맑겠습니다. 최저 5도, 낮 최고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포도 역시 맑은 가운데 최저 4도, 낮 최고 기온 19도. 신의주도 맑겠습니다. 최저 5도, 낮 최고 19도 되겠습니다. 강계도 역시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0도까지 떨어지겠고요. 낮 최고 20도로 일교차가 심하겠습니다. 황해도 해주 역시 맑겠습니다. 최저 8도, 낮 최고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개성도 맑은 가운데 최저 5도, 낮 최고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사리원도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최저 기온 5도, 낮 최고 기온은 20도. 강원도 원산도 내일은 맑은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최저 기온 7도, 낮 최고 기온은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함흥도 맑은 가운데 최저 5도, 낮 최고 기온은 21도 되겠습니다. 청진도 내일은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5도까지 떨어지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선봉도 역시 맑겠습니다. 최저 6도, 낮 최고 기온은 19도 되겠습니다. 양강도 해산도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최저 영하 4도까지 떨어져 죽겠고요. 최고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무산과 삼지연도 맑은 가운데 최저 영하 6도, 낮 최고 13도 되겠습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 앞바다와 먼바다는 내일 모두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에서 0.5에서 1m, 먼바다는 1에서 2m, 오후엔 1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서해도 맑은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앞바다와 먼바다 모두 0.5에서 1m로 잔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뉴스투데이 3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진행의 김영곤이었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방송 끝으로 세계 뉴스를 보내드립니다.
부여의 세계 뉴스입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 대한 공습을 중단할 경우 인질들을 석방할 준비가 돼 있다고 이란 외교부가 16일 밝혔습니다. 나세르 카나니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테헤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하마스 측을 인용해 이같이 밝히면서 그러나 이스라엘의 공습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인질 석방이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카나니 대변인은 또 하마스 측으로부터 가자지구 내에서 저항을 계속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대니얼 하가리 이스라엘군 대변인은 이날 가자지구에 현재 이스라엘인과 외국인을 포함 최소 199명의 인질이 억류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틴 그리피스 유엔 인도주의 업무 담당 사무부총장 겸 긴급 의호 조정관이 17일 중동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그리피스 부총장은 16일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가자지구와 이집트 접경 라파 출입로를 통해 현재 봉쇄되어 있는 가자지구 내 인도적 지원 관련 협상과 관련해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피스 부총장은 유엔이 이스라엘과 이집트 그리고 다른 나라들과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며 이 과정에서 최근 중동 지역 국가들을 순방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의 큰 도움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라파는 이스라엘이 통제하지 않는 가자지구 내 유일한 해안 지역 출입로로 이집트 정부는 가자지구 내 팔레스타인인들의 대규모 입국을 막기 위해 최근 이곳을 차단했습니다. 한편 안토니오 구테스 유엔 사무총장은 15일 성명을 통해 억류 중인 모든 인질의 무조건 석방을 하마스 측에 요구하는 한편 인도적 지원이 방해 없이 가자지구에 전달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을 이스라엘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양측의 사망자 수는 오늘 현재 4,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스라엘 당국은 적어도 1,300명의 이스라엘인들이 숨지고 3,227명이 다쳤다고 밝혔고 가자지구 보건당국은 적어도 2,750명의 팔레스타인인들이 숨지고 9,700명이 다쳤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가자지구 접경에는 가자지구 진입을 위해 이스라엘군 탱크와 병력이 집결했습니다. 헤르지 할레비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은 어제 현지 집결한 병력들에게 지금 우리의 책임은 가자지구에 진입해 하마스가 준비, 행동, 계획 실시한 곳으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하마스 관련 장소와 지휘관, 대원들을 공격하고 그들의 기관시설들을 파괴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군은 이날 250여 개의 군사목표물에 공습을 가했으며 이 과정에서 하마스 남부지역 사령관이 사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동지역 국가들을 순방 중인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오늘 이스라엘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지난 12일 이스라엘을 시작으로 요르단과 카타르,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등을 차례로 방문한 데 이어 이날 다시 이스라엘을 방문해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면담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어제 이집트 카이로에서 기자들에게 지난 며칠간 다른 파트너들과 만나 논의한 모든 것들을 공유하고 동맹인 이스라엘 및 친구들과 향후 나아갈 길에 대해 논의할 기회를 갖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어제 압델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과 만나 가자지구의 미국인들과 그 가족들이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안전한 통행 등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블링컨 장관은 이날 이집트를 떠나기 전 기자들에게 가자지구와 이집트 간의 유일한 통로인 라파가 다시 개방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집트 정부는 가자지구 내 팔레스타인인들이 대규모로 이집트에 진입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최근 라파를 통한 이동 경로를 차단해왔습니다. 한편 하마스 당국은 이날 로이터통신에 라파 국경의 개방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어제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재점령은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미 CBS 방송과 인터뷰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최근 분쟁과 관련해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점령을 지지할 것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마스와 하마스 내 극단 세력들이 모든 팔레스타인인들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북쪽의 레바논 이슬람 무장단체 헤즈볼라와 남쪽의 하마스 극단주의자들을 제거하는 것은 필요 요건이라고 바이든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들에 대한 제거와 동시에 팔레스타인이 한 개의 국가로 가기 위한 길이 필요하다면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스라엘은 1967년 3차 중동전쟁에서 가자지구와 요르단강 서안, 동예루살렘을 점령했으며 이후 2005년 평화협정에 따라 가자지구에서 철수한 바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은 중파 AM 1566kHz로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5875, 7365, 7465kHz로 보내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